벚꽃 흩날리는 이유. 벽천경찰서 강력2팀 소속 최 형사는 자신의 책상 앞 철제의자에 앉은 남자를 찬찬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초순의 목요일 오후였다. 다른 강력팀 소속 형사들은 탐문수사나 DNA 샘플을 채취하러 나간 상태였고 사무실엔 그와 강력1팀 소속 박 형사만 남아있었다. 박 형사는 벌써 1시간째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최 형사 또한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책상 위에 발을 올린 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이니까 그는 자신이 어쩐지 수업을 일찍 마친 교사가 된 듯 싶었다. 최 형사는 주말엔 아내와 함께 하동 쌍계사라도 다녀와 볼까? 눈을 감고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사건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내와 함께 심리 벚꽃길을 걸어볼 수도 있으련만. 봄엔 유달리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제가 전화받은 김승혁이라는 사람인데 여기로 오는 게 맞습니까?
최 형사는 책상에 올린 발을 내리면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굵고 낮은 음색의 목소리였다. 최 형사는 그를 힐끔 올려다 보았다. 그러곤 무춤,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았다. 남자는 마치 록 음악을 하는 가수처럼 등까지 길게 기른 생머리에 검은 도복 차림이었다. 턱 주위론 희끗희끗한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두 눈은 만개한 목련처럼 부리부리했다. 남자는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두 주 전이던가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가 남자를 폭행 및 폭언,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렇다고 아이가 딱히 다친 곳이 있는 건 아니었다. 고소장엔 남자가 멱살을 잡은 채 몇 번 흔들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런 경우는 해결 방안도 빤했다.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담당 형사가 해야 할 몫이었다. 차량 운행을 하다가 바로 와서 차림이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는 마치 오래전 헤어진 사형을 만난 듯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고소장을 보니 남자는 검도도장 사범이었다. 나이는 53세. 주소 또한 검도도장으로 되어 있었다.
뭐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이 접수되어서요. 한데 이건 딱 봐도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어떻게...
최 형사는 모나미 볼펜으로 책상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잠깐 두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죠. 그렇다고 함부로 아이들 멱살 잡고 훈계하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선생님만 괴로워져요.
남자는 침묵을 지켰다.
한데 무슨 일로 아이를...
남자는 계속 말이 없었다. 최 형사는 의자를 좀 더 앞으로 당겨 앉았다.
이게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일이라서요. 저희도 경위 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남자는 잠깐 허공을 보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게 태연양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요? 태 뭐요? 그게 누군데요?
왜 소녀시대 태연양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최 형사는 무연히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예전부터 태연양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서도.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최 형사는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다.
이게 뭔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사생팬이라는 건가? 50대 남자가? 그것도 검도사범이?
저도 화해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요. 그냥 법대로 해 주십시오.
아니 선생님, 이게 그렇게까지 갈 사안도 아니고. 아 서로 좋게 좋게.
아니죠. 그러면 누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어디 합의할 수 있는 거던가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두 눈을 감았다. 최 형사는 남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노트북 전원을 껐다. 봄이니까, 봄이니까. 최 형사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창밖에선 또 한 번 난 분분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낮은 곳으로 임하라. 어째 처음부터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내가 바보였다. 졸업유예 1년을 신청했다는 점 말곤 별다른 공통점도 친분도 없던 대학 동기 준수가 며칠 자신의 고향집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말했을 때 그래, 그걸 함께 취업 못한 자들의 동지애적 손길쯤으로 생각한 내 잘못이 크다. 혼자 학교 식당에서 2,500원짜리 정식을 먹는 것보다야 그래도 거기 가면 최소한 밥은 주겠지 생각하면서 따라 나섰다. 강원도 평창이라. 나는 시외버스 좌석에 앉아 뜬금없이 강된장과 치커리 쌈 따위를 떠올렸다. 준수는 강원도를 향하는 내내 말이 없이 어쩐지 비장해 보이기까지 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게 단순히 우리 미취업자들의 일상 표정이라고만 생각했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과 땀에서 배우라는 말,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무표정하게 변해갔고 결국은 지금 준수가 짓고 있는 저 표정. 그것이 평상시 얼굴이 되고 말았다. 웬만해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나도 눈높이를 좀 낮추고 취업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찌된 게 이놈의 나라는 한번 눈높이를 낮추면 영원히 그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만 했다. 그게 먼저 졸업한 선배들의 가르침이었다. 내 땀과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의 땀의 무게가 다른 나라. 설령 눈높이를 낮춰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월급에서 학자금 융자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 강원도에 갔다 온다 한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거기 가면 눈높이 따윈 없겠지 생각하며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버스는 두 시간 만에 장평 나들목 근처로 접어들고 있었다. 준순의 집은 평창군 밑한면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청옥산 기슭 고랭지 채소밭 근처에 지어진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 준수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두 분 다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노란 장화에 곡괭이를 든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검게 탄 얼굴에 조금 마른 편이셨고 어머니는 후덕하고 푸근한 인상이었다. 준수는 아버지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도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다. 왔냐? 네. 친구냐? 네. 그게 전부였다. 내가 준수의 속마음을 알게 된 것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다.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창업한다고 했던 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내일 아침 일찍 배수 추출해야 돼. 진짜 좋은 기회여서 그래요. 아버지, 초기 작업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알고 보니 준수는 다른 친구 두 명과 앱 개발 및 인터넷 홍보 대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 그래도 준수는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말없이 반찬으로 나온 닭볶음탕을 우물거리며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닭볶음탕은 매콤하고 감칠맛이 났다. 배추 뽑아서 기껏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무슨 돈을 또 대달래. 취직해, 취직. 취직이 뭐 마음먹은 대로 되는 세상인 줄 아세요? 준수 부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얘도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있었는데 취직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애들이 뭐 한둘인 줄 아세요? 나는 젓가락으로 닭뼈를 든 채 쪽쪽 빨고 있다가 그대로 멈춘 자세로 준수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준수 아버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다. 준수 아버지는 그런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끙
하는 소리를 한번 내뱉었을 뿐이었다.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나보고 함께 내려가자고 했구나.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는 준수와 함께 문간방에서 소주를 마셨다.
너 그것 때문에 나보고 같이 오자고 한 거야? 사업 잡음 때문에?
아니야. 아깐 그냥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미리 기뜸이라도 해주지. 그런 말이라도 못 해주잖아.
준수는 손사래까지 치며 진짜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준수는 그러면서 내일 아침 배추 출하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일당도 넉넉하게 챙겨준다고, 어차피 노는 거 용돈 좀 벌어볼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배추 출하?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사업 얘기 다시 꺼내볼게. 너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나는 좀 화가 났고 또 어이도 없었지만 그것보다는 서글픈 마음이 더 크게 들었다. 사업 자금 때문에 친구를 임부로 쓰다니. 하지만 이미 닭볶음탕도 먹었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친구는 어떻게든 사업 자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판국이니 나는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 물어보았다.
그래, 일당은 얼만데?
개굴 개굴. 그가 아이들 세 명을 차에 태우고 양평 근교 계곡을 찾은 것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의 일이었다. 휴가 첫날이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서로 짜고 고스톱이라도 친 듯 일제히 방학에 들어간 날이기도 했다. 그는 양평까지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아침 식탁에서 아내와 했던 가벼운 말다툼을 떠올렸다. 출판사에 다니고 있는 아내는 분명 휴가 날짜를 조정해보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아내의 섣부른 바람이었을 뿐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럼 미리 얘기했으면 나라도 휴가 날짜를 뒤로 미뤘을 거 아냐. 그런 쓸데없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성을 냈다. 아내의 출판사는 여름 특수시장을 노리고 대대적인 홍보 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애들도 방학인데. 둘 중 한 명이라도 애들하고 함께 있어야지.
아내도 지지 않았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좀 암담했다. 큰아이가 8살, 둘째가 6살, 막내가 5살이었다. 모두 사내 아이들이었다. 아내 없이 아이들 3명과 온종일,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이건 휴가가 아닌 홀로 정글에 뚝 떨어진 기분이 들었다.
이게 무슨 극한 휴가도 아니고.
실제로 아내가 출근하고 난 후 새 아이는 쉴 새 없이 소파 위에서 점프하면서 개구리 흉내를 냈다.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 엄마가 죽자 냇가에 무덤을 만든 청개구리. 비가 올 때마다 엄마 걱정 때문에 개굴개굴 울게 된 청개구리. 아이들은 얼마 전 아내가 읽어준 동화책 그대로 집안 곳곳을 폴짝폴짝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아래층 사람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양평에는 그가 아내와 연애 시절 곧잘 차를 몰고 찾아가던 호젓한 계곡이 있었다. 아름드리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 깊지 않은 계곡물 안으로 자잘한 조약돌이 깔려있던 곳.
그래, 차라리 그곳에나 다녀오자. 거기 가면 개구리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새 아들에게 반바지를 입히면서 생각했다. 층간 소음 신경 쓰느니 거기에서 발이라도 담그고 오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양평 계곡은 변한 게 별로 없었다. 아름드리 나무도 그대로였고 조약돌도 변함없었다. 단 예전엔 아무도 찾지 않던 곳인데 군데군데 텐트를 치고 자리를 깐 피서객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무슨 무슨 동호회 플래카드를 내건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과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개구리나 작은 피라미 같은 것들을 보고 갈 작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그런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일까. 아이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곧장 다시 개구리 흉내를 내면서 점프를 하기 시작했다. 계곡물 가운데로 점프, 다시 점프.
아이들 몸은 이내 흠뻑 젖었고 그런 아이들을 말리러 계곡물 안으로 뛰어든 그도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위아래 모두 흠뻑 젖고 말았다. 아이씨, 갈아입을 것도 수건도 없는데. 그는 당황했지만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난 듯 그의 머리 위로 계속 물을 뿌려댔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속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경구만 떠올렸다. 예상치 못한 일은 그 뒤로도 계속 벌어졌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이러 어쩌지 바위 위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망연히 호공을 바라보고 있을 무렵 동호회 아주머니 한 명이 수박 몇 조각을 갖고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이거 좀 드세요. 그는 아주머니의 호의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민망해 어정쩡한 자세로 받아들었다. 엄마도 없이 아이고 아빠가 고생이 많네. 그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몇 번 긁적거렸다. 그래, 애들 엄마는 언제 세상을 뜬 거요? 그는 뚱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아까 애가 우리 쪽으로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가 죽어서 이쪽에 무덤을 썼다고. 지치 어린 것이. 아주머니는 그러면서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막내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수박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명, 두 명 다른 사람들이 복숭아와 포도를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주머니와 똑같은 말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정말이지 개굴개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초간단 또띠아 토스트 레시피. 새벽 3시 그는 방에서 혼자 케이블 TV를 보다가 또띠아 토스트를 해먹을 결심을 했다. 사실 그건 그로선 놀라운 변화였다. 뭘 해먹을 생각을 한다는 것, 아니 무언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결심을 한 건 거의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방문을 조용히 열고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두 다리는 조금 떨리기까지 했다. 현기증마저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가까이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1년 동안 주로 복사를 하거나 해당 지자체 부동산에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그것은 별다른 전문 지식이 필요치 않은 일이었다. 일 자체도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었지만 그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했다. 상사가 시키는 일들을 군소리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하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계약 해지였다. 또띠아는 조금 커다란, 그러니까 한 뼘 정도 크기가 되는 서양식 만두피였다. 케이블 TV에서 그는 어느 유명 셰프가 그 또띠아를 이용해 초간단 토스트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양파를 얹은 달걀 프라이를 만든 후 그것을 조금 구워진 또띠아 위에 올린 다음 돌돌 말아주면 끝. 그 셰프는 또띠아를 말기 전 그 위에 설탕을 잔뜩 뿌렸는데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어쩐지 그를 위한 맞춤형 음식 같았다. 그의 입에 군침이 돌고 당장 저것을 해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 설탕 때문이었다. 그에겐 그 달달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 1원이 넘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의 집 냉장고엔 당연히 또띠아가 들어있지 않았다. 시청에서 정년 퇴직한 그의 아버지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2년째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살았던 그. 냉장고 안은 지금 그들 가족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처럼 횡댕그렁한 모습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싱크대 선반 안에 들어있던 밀가루를 꺼내 직접 또띠아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두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그는 밀가루에 물을 부어 두 손으로 꾹꾹 눌러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 회사에서 계약 해지된 후 그는 수십 군데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으나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뿐이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히는 희망도 절망도 남아있지 않은 화초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한 달 200만 원 남짓 연금을 받는 아버지는 그 연금으로 아직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과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내야 했던 그의 아버지는 처음엔 화도 내고 다독거려 주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엔 그저 침묵, 침묵, 침묵뿐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식사하는 동안을 피해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 그는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 또띠아를 만들어 먹고 나면 막노동 일자리라도 찾아 나가리라. 아버지 어머니의 몫이 또띠아를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짧은 메모라도 남기리라. 그동안 죄송했다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고. 그는 그런 생각으로 밀가루를 계속 치댔다. 두 손에 전에 없던 힘이 생기는 느낌이었다. 밀가루 반죽을 끝내고 다시 그것을 만두피처럼 넓게 펴낸 순서가 돌아왔다. 그는 밀대를 찾으러 싱크대를 뒤졌으나 어쩐 일인지 밀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빈 소주병으로 그것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로 훌륭한 음식이 된다면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지 몰라. 그는 소주병을 힘껏 움켜쥐고 밀가루 반죽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시간은 이미 새벽 4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소주병을 쥔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간 탓일까? 그가 잠깐 방심한 틈에 소주병은 부엌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만 깨지고 말았다. 그 소리에 안방에서 잠을 자던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뛰어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밀가루 반죽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만두를 해먹으려고 했던 거니? 그는 부모님의 얼굴을 본 후 처음엔 당황스러웠으나 이내 부끄러워졌다. 또띠아를 해보려고. 뭐? 또띠 뭐? 여보,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면서 물었다. 뽀삐를 해먹어? 이 새벽에? 그는 거기까지 듣고 다시 아무 말 없이 그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으나 그저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을 뿐이었다. 나는 그저 무언가를 다시 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는 괜스레 케이블 TV 속 셰프가 원망스러워졌다. 누구에겐 초간단 요리가 또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음을.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